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 동부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크라마토르스크에 이스칸데르K 전술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최소한 8개의 아파트 건물이 피해를 입고 그중 하나는 완파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와 주변 10개 마을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동부전선에서 점령자들의 공세가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적은 침공기념일에 약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뭐든 성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오는 24일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열차편으로 수도 크이우에 도착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특히 EU의 10번째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적응 속도를 높이는 동안 제재의 속도가 약간 느려졌다며 추가적인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주요 7개국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 상한을 도입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2월 24일까지 10번째 제재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회원국 내에서 시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대상 훈련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회담한 뒤 열었던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4년 체결된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근거해 미국이 필리핀 내 4개 기지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접근 가능한 필리핀 내 군사기지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상시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군용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이 무력 공격에 맞선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은 중국이 서필리핀해에 대한 불법적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어제 서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사관 개설은 역내 더 많은 외교관 배치뿐 아니라 태평양 주변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미국의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현지 필요에 따라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제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냉전 이후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지난 1993년 폐쇄된 뒤 30년 만에 재개설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의 역량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군 전략지원군은 지난 30일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글 스트라이크 21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이 미사일의 종말 속도가 음속의 10배라며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중국 해군이 연안방어체계에서 더욱 파괴적인 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면서 거부 전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처음 공개한 것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전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어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로켓 한 발이 발사된 데 대한 대응 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다짐한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두 나라 군이 한국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전투기를, 한국 측에서는 F-35A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 공중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미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B-1B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한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미한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F-35, F-22, B-1B 다 스텔스기예요. 북한이 스텔스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인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미연합 조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스텔스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에 대해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인권과 제재,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전면적인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며 한반도와 지역 정세 격화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 담화에 대해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담화에서 정면 대결을 재차 거론한 만큼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1월 한 달간 무력 도발을 중단했던 북한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한다면 더 강력한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미한연합훈련 규모의 확대 등은 북한으로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핵 위협을 노골화한 데서 비롯된 상황 전개라며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북한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예상 외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이 핵무장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실제로 핵무장이 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담화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순안공항과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수십 문의 무기가 동원된 동향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이들 무기들을 추후 도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높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조치를 강하게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ushed hard in the Security Council to produce products.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조치로부터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왔다며 그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안보리 13개 이사국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기를 원했다며 특히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즉답 대신 안보리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tarted discussions, as you know, the president announced in September during high-level week that
우리는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위급 행사 주간에 유엔 안보리 개혁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우리는 새 이사국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나라가 이사국이 될 것인지 강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다른 나라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건 각국의 독립적인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에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it is of course an each country's independent sovereign decision to offer security assistance.
그러면서 미국은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꽤 명확한 기록이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한국의 노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넓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공동 우선순위에 있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러시아 정부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 북한과 같은 악질적인 공급자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대리인을 이용하는 건 우리의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키프로스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무기 거래상이 이고르 지멘코프 등이 러시아 회사에 첨단 기술 장치를 공급했다며 지멘코프를 포함한 개인과 기관 등 22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 보호 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물품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로 니트릴과 비닐 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 인공호흡기, 안면 보호 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입니다. 국방부는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와 기타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공중보건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다른 품목의 공급 부족이 공중보건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대상국들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면 국내 역량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에서 2021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평균 1,677건, 15만 달러 이상의 의료물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보호 장비와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예상보고서 또는 기록과 관련한 필수사항은 없지만 공급업체와 함께 적용되는 품목, 재료와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령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다음 주 서울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이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한국 내 납북 억류자 가족,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이를 VOA에 오는 7일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서울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담엔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 가족인 황인철 씨,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위관리가 서울에서 억류자 가족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납북자 가족을 만난 사례 역시 극히 적어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임 시절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납북자보다 주로 이산가족들을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납북 억류 문제는 자신이 다룬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아니었으며 대부분 이산가족 관련 사안을 다뤘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과거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더 많이 만났지만 한국 내 납북자 가족과의 면담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 억류자 문제는 정당한 관심 영역이자 인권 문제로 박 부차관보가 그런 회동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it is a legitimate area of concern. It's a human rights issue.
박 부차관보를 만날 예정인 억류자와 납북 피해 가족들도 이를 VOA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미국 정부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동생의 생사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특별히 또 대사관에서 그 미국 국무부에서 또 그 정박부 대표님이 또 직접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는 또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너무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사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일 서울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알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처음으로 만난다며 동생의 생사 확인과 석방 및 송환을 요청하는 서한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몬 보고관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문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메리 이사장은 과거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실무자를 만나 협력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서울에서 부차관보급 이상 관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이 2살 때인 1950년 9월 아버지 이성환 씨가 공산군에 납치된 지 72년 반이 거의 지났다며 박 부차관보를 만나면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태생적으로 인권 범죄 국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리 사장은 또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당시 10만 명에 달하는 납치 피해자들과 수많은 국군 포로의 송환을 묵인한 데 대한 일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약소국이었던 한국에 있지만 미국도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를 516명, 억류자는 6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를 VOA에 정박 부차관보의 이번 납북 억류자 가족 면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란 이전 주장을 그대로 적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인권 특사 지명은 이런 입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자국민이 납치되고 억류된 한국과 일본인에 대한 미국의 유대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억류자와 납북자 국군포로의 유엔 진정서 제출을 돕고 있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VOA에 외면받던 문제에 미국이 눈을 돌려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도 이 문제의 당사국은 한국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미국에 협력을 요청한다면 미국도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가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차석좌를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로는 처음으로 CSIS가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태도, 인식, 논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So this was a report about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When we started the work on the report, we realized pretty quickly there was very little.
이번 보고서는 대북 정책과 확장 억제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초점은 확장 억제에 맞춰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정책 대화에 있어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대해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제안을 했고 그중 하나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결정적인 실무 수준의 계획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마지막으로 배치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는 우리의 많은 권고 중 마지막 권고였습니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계획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지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초점이 대북 정책보다는 확장 억제에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었습니까?
So I think in general it was there's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곧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협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이른바 빅뱅 비핵화 합의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잦은 무기 실험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집중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억제 이론에서는 분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준비 작업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So I think just the no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beginning preparations to think about this in the planning stages. Again, no decision being reached in the planning stages. I think it's different.
미국이 이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과거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결정도 계획 단계에서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은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훈련을 늘리고 고위급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다르죠. 때로는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저장시설 건립 등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다른 모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So that's just a conceptual timeline that we created in the report. I think naturally when you plan something, your decision about whether to go through with it or not will reach a point.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에서 상정한 개념적인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임계점은 우리가 미리 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새로운 행동을 취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상황에 따라 가속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사전 결정적인 계획으로 봅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사전 결정적인 조치만 취합니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국에 부담을 줍니까?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ight now is that they're not going to pursue that. They're not going to pursue that. And they don't support South Korea.
글쎄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고 미국도 아직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재배치에 따른 부담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역량이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고 운송수단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로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훈련은 사실상의 재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재배치라면 일종의 순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Yeah, the idea that there would be a constant rotation and tempo of exercising. Not that weapons would be coming through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ut assets could be coming to the Korean Peninsula.
군사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핵무기가 직접 한반도와 그 주변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전투기가 됐든 잠수함이 됐든 핵무장할 수 있는 자산이 한반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의 재배치라고 하는 것이죠.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한국과 북한이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VOA가 인터뷰한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최대 12개의 미국 도시가 북한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So we did talk about this in the report. The first thing is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at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 nuclear umbrella,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확장 억제. 핵우산은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 동맹국들도 그랬지만 동맹들은 핵 충돌이 있을 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장소에 있을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해 일부 의심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우리가 밝힌 것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로스앤젤러스가 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국인들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주둔해 있고 7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5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해 있고 7만에서 8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속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것을 운명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든 미국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대중의 정서는 만일 북한이 이미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한 뒤라면 미국이 그때 가서 북한에 보복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So the whole idea is to establish deterrence and the credibility of assured U.S. retaliation so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even consider using a nuclear weapon. And if you look at the national security documents,
미국의 확실한 보복에 대한 억제력과 신뢰성을 확립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문서들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와 지도부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들이 생존을 원한다는 점에 있어 이성적입니다. 양측 간 핵 충돌은 매우 파괴적일 것이기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일 것이란 점을 납득시켜야 하죠.
한국과 미국이 나토 핵기획그룹과 비슷한 핵공동기획협의체를 언제쯤 신설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We looked at the nuclear planning group as an idea that is that may not have been needed in the past, but an idea that has come of ag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핵
그룹은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때가 됐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뿐 아니라 2030년까지 예정된 중국의 핵 증강을 감안하면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핵 억지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핵 기획과 핵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한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핵 공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 동맹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독점적으로 미국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핵 역량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생각, 어떤 시나리오와 임계점에서 핵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동맹의 이해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잠재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 자체가 북한의 공격에 취약성을 높인다면 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So there are certainly capabilities, right? The nuclear weapons themselves, how fast you can deploy them, how fast you can target, how accurately you can target.
억제력에는 핵 역량의 측면이 있습니다. 핵무기 자체를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억제력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훨씬 강한 억지력을 가졌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죠. 실상은 미국은 핵 잠수함이나 폭격기로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작전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실제로 신뢰할 만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는 핵 자산이 분산되는 게 좋다는 타당한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바로 확실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핵 자산이 분산되어 있는 게 한반도에 여러 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견해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쉽게 그곳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CSIS 보고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더 열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right now. I think that process, and I'm not advocating this, I think the process is, you know, this idea of potentially returning.
지금으로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통해 권한을 공유하며 마지막 단계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중 어떤 것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현재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 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런 관련 조치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터 차 석자로부터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CSIS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1일 버킹엄 궁에서 개최한 음력 설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탈북민을 초대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국왕이 주민들을 세뇌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국회의원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1일 저녁 런던의 버킹엄 궁에서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 탈북 여성을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엔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 내외를 비롯해 다수의 영국 왕족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계 유명인들이 대거 초청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던 탈북민 출신 박지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이날 행사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찰스 3세와 두 차례에 걸쳐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3세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쇠뇌 등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를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왔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이제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이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자유를 다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찰스 왕이 말씀하셨어요.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브레인워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박 씨는 영국뿐 아니라 14개국으로 이뤄진 영국 연방을 대표하는 국왕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긴장했지만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가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줘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끝나기 전 찰스 3세 국왕이 다시 자신을 불러 사진 촬영을 직접 제안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답장해 주셨고 또 마지막 가시면서 북한에서 왔는데 정말 처음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봤다면서 마지막 손잡아 주시고 또 사진 찍어 주시고 이렇게 가셨고
영국 언론들도 이날 행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찰스 3세 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동딸과 막내 아들인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 유명 모델인 알렉사 청, 수백 명의 아시아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소속으로 맨체스터 지역에서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었던 박지원 씨는 앞서 지난 15일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도 초청돼 참석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이를 BOA에 영국 국왕이 탈북민을 버킹엄궁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이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꼴꼴이 북한 체제 밖으로 탈북해 온 사람이 영국에 와서 뭐 정계에서 진출한다고 출마도 하지 또 나라 정상이 원수가 초청한 그런 행사에 초청되어서 다른 나라 외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이렇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은 대단히 큰 압력이죠 아마.
태 의원은 또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50여 명 규모의 소규모 만찬 행사에 자신과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의원 2명이 초청돼 직접 양정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지도자들이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씨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제 더 이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고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북한 주민들을 알고 계시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게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꼭 힘을 내시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국왕을 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특권은 우리가 뭔가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건데 북한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여 만에 북한의 거듭된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 회람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일 VOA에 지난해 12월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회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MO가 공개한 결정 회람문에 따르면 IMO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해양 안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회기 결정을 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결정이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해 경고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북한이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지난 11월 1일자 IMO 회보에 실린 일본과 한국,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이사회가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국들이 2022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차 해양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결정 회람문에서 북한이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결의에 포함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 부속서 제5장 4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가 올해 봄에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제129차 정기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IMO의 결정 회람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IMO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에도 해사안전위원회가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 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 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지난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에서 보건과 영양, 위생 관련 지원 사업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추가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66.9%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를 발표한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2022년 4분기 보고서에서 피해 어린이 16,285명 가운데 1,923명이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 50만 명 가운데 80.2%에 해당하는 40만 1,226명이 6개월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미량 영양소 보충제 혜택을 받았으며 북한 전역 가임기 여성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5개도 거주 여성 19만 8,561명이 엽산 보충제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선 혼합 백신 등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백신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말 북한 중앙의약품관리소에 결핵용 BCG 백신 32,860회분과 홍역 풍진 백신 69,050회분, 파상풍 백신 43,330회분, IPV 소아마비 백신 17,400회분, 혼합 백신 542,100회분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으로 어린이 54만 명에서 69만 명이 백신 1회분을 또 임산부 4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각 보건소와 의약품관리소 등에서 예방접종 담당자 446명과 담당의사 7,237명에 대한 계단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물자 수입의 어려움에도 필수 의약품 키트 1,030개와 설사병 치료제인 경구보급염 2,066상자 등을 보내 북한의 1,850개 보건소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과 위생 청결 사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과 4월 사이 북중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랫동안 지연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누와 물 등 관련 지원 물품을 실은 화물열차 7량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1월 추가로 29량이 북한에 도착했고 현재 방역과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북한 주민 12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수도 프로젝트 8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VOA에 북한 어린이를 위한 백신뿐 아니라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물자에 대한 전달 계획을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담당 지역 대변인은 거기에는 국제 유엔 직원이 없어 우리는 이메일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역시 구름 많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신의주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강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해주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개성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흥 구름 많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해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7도. 원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3도.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 먼바다 1 내지 2.5m.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0.5,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전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어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로켓 한 발이 발사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로켓과 무기 생산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이번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예루살렘 외곽의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7명을 살해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숨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갈등 완화를 위한 양측의 긴급 조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페루 의회가 어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제안했던 오는 12월 조기 총선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페루 의회는 이날 총선을 앞당기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반대 68표 대 찬성 54표로 부결했습니다. 마리아 아구에로 하원 의원은 표결 뒤 로이터통신에 의원직을 물러나고 싶지만 새로운 헌법을 위한 첫 단계를 밟기 전에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헌법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의회가 총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페루 국민들이 2023년 민주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즉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루에서는 지난달 7일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50명이 숨지는 등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크라마토르스크에 이스칸데르K 전술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최소한 8동의 아파트 건물이 피해를 입고 그중 하나는 완파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와 주변 10개 마을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동부전선에서 점령자들의 공세가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적은 침공 기념일에 약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뭐든 성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오는 24일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열차편으로 수도 크이우에 도착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특히 EU의 10번째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적응 속도를 높이는 동안 제재의 속도가 약간 느려졌다며 추가적인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주요 7개국 G7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 상한을 도입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2월 24일까지 10번째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회원국 내에서 시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대상 훈련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회담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4년 체결된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근거해 미국이 필리핀 내 4개 기지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접근 가능한 필리핀 내 군사기지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상시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군용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이 무력 공격에 맞선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중국이 서필리핀 해에 대한 불법적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어제 서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사관 개설은 역내 더 많은 외교관 배치뿐 아니라 태평양 주변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미국의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현지 필요에 따라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